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의 예수님입니다 제목을 에바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에바다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리고 풀어지고 열리도록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단지 어떤 작은 문제 그 치유를 받는 그 이상의 나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우리가 막혀 있는 것들, 제한되고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에바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계획할 때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그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깨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에바다와 같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일어나야 될 이런 에바다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역사가 바로 나의 삶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역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은 낮은 곳에 항상 그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8장에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낮추실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 많은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나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가난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의로운 모습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고상하고 또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도 없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내 이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알고 내 죄가 심각한 것도 알고 갈급하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1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다가 거기 두로에서 나오셔서는 다시 시돈에도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그 한가운데로 다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유대 땅이 아닌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마치 그 자석이 쇠가 있는 곳에 그 자석이 강하면 그 쇠가 끌려오는 것처럼 마치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셔서 사역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북쪽, 북서쪽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보다 동쪽에 있는 여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냥 직진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땅으로 가서 멀리 돌아서 예수님이 돌아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동편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멀리 일부러 멀리 멀리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주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은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이름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예수님이 방문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다라, 그리고 거라사, 다메세,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곳은 그리스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번성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다 꺼리는 곳입니다. 유대인 사역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지역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그 유전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 이방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과만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손을 이끌어서 그들 이 메시아를 세워서 오히려 이방 백성에게도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신음했던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온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임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비로소 그 어둠을 깨닫고 빛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또 상처와 어둠 속에 거하던 그 영혼,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영혼의 인생을 밝히고 그 죄와 상처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 지역 가운데 그 영혼에게 어떻게 그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는 그 믿음의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 여기에 이 치명적인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청각장애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만약 못 들었다면 말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하기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태어나면서 자랄 때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사건 무엇을 계기로 해서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점점 못하게 되면서 더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전기가 잠깐 끊어져도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고 남에게 연락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은 이것과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사람은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사람들과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제한이 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단절되고 막혀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주위에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혀있는 이 한 영혼을 이 사람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과 같은 문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이 사람을 도왔더니 서로 믿음을 격려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울 때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그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노력의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두드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먼저는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셨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장소를 옮기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들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방해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때 크게 방해와 영향 안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히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추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전디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도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그것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상의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먼저는 이것이 남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려고 할 때 누구나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문제는 우리의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먼저 이러한 불신앙과 세상적인 이론과 내 안에 또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이 먼저 제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이 부요하여서 가볍게 그냥 흘려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리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다 아는 것 같고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이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성령께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은 참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갑자기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갑자기 아주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 이성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미리 방해가 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신 것입니다. 아마 무리들이 다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아마 옆에 제자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강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고상하게 말씀으로만 오늘 제목이 에바다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냥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그냥 에바다 선포하셨으면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별로 고상하지 못하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셔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고상해 보이는 어떤 그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 모양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운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고상한 경험, 내 지식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해볼 만한,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에 순종한다는 이것은 곧 내 생각, 내 경험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강한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고상하고 품위 있고 멋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셔서 겸손히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멋있는 방법으로, 내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내가 인정받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 내 생각 버리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치유를 행하시는 치유자, 사역자 자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이 갑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내 생각이 깨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치유의 과정에 넷째로는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는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이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죄와 상처, 고통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고통, 죄인의 고통,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픈 문제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의함과 죄와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나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나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우리 나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 앞에 내 영혼이 얼마나 내가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집니다. 뜨거운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긍휼과 애통함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 한 인생을 향해서 누가 그 인생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인생을 향하여서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면 모든 우리 인생에 갇혀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상처와 저주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이 무리들,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말할 수 없도록 뭔가 그 묶여 있었는데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신체적으로만 열리고 풀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결박,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풀렸다는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귀가 막혀 있고 혀가 묶여 있는 이 영혼을 향하여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놀라운 영적인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영적인 매임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또한 둘째는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들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그냥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전원자가 뛰게 될 것이며 그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져서 노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포로된 자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을 오늘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표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런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자들이 유대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제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더욱 더 널리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널리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려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반대로 더 널리 그러면 그럴수록 더 널리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되어서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억지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널리 예수님을 퍼뜨려서 사역이 확장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사람의 열심과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미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상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알고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들, 오히려 그 복음이 소외된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일에 그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막힘을 돌파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만큼 이 에바다의 사역이, 에바다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갈 때에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닫혀있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탄식의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러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사신 상황과 동일하게 이 나라에 경제적인 그 고통이 있고 가난하고 정말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그렇게 부르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교회와 복음을 주실 때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둡지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에도 어디에선가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그 멀리 다니시면서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